연예인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미한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입니다. 한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앞서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노름에 부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사태를 오는 21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정부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도쿄도와 타마타이,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한 긴급 사태를 21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감염 추세와 현재 의료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가 발령된 11개 지역 중 7개 지역을 지난 1일 해제하면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한 조치는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1월 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발령한 긴급사태가 70여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국계 등 8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백인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버트 에런 롱은 전날 오후 애틀란타 일대 3곳의 마사지숍 등에 난입해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계 4명 등 아시안인 6명이 포함돼 인종혐오에 기인한 범죄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성중독자이며 인종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드니 브라이언트 애틀란타 경찰서장 대행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오범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앞선 사건 브리핑에서 로버트 에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마사지숍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용의자가 해당 장소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용의자와 수사당국의 이 같은 발언이 범행 장소와 피해자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노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지 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미국과의 관계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모스크바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몇 년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 어려워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미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안토노프 대사가 20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 국가정보국의 보고서와 관련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임신 중 엄마가 맞은 코로나 백신이 태중의 아기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출산 3주 전에 첫 번째 백신을 맞았던 플로리다에 사는 한 산모의 아기 제대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고 두 명의 소아과 의사가 관계당국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코로나 백신을 맞은 여성이 낳은 이 4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아기들이 충분한 수준의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기억하십니까? 임산부는 노약자들과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고 산모에게서 태아, 아기로 이어지는 수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에 걸렸었거나 완치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모유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됐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신 상태에서의 백신 접종이 태아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아기가 갖고 태어난 항체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또 항체가 얼마나 지속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의 주인공은 한국전쟁에서 병사를 돌보다가 숨진 에밀 카폰 군종신부고요.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경제성장률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고요. 한동안 머물렀던 미세먼지 상황은 점점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9도로 가장 낮습니다. 해주는 영상 6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선봉이 영상 7도, 남포 용현 개성 사리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3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0도에서 15도입니다. 개성 영상 5도에서 18도, 원산 영상 3도에서 9도, 함흥은 영상 2도에서 12도,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비틀즈의 Love Me Do, 진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듣는 동안 오늘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2+2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소식, 또 유럽연합 EU가 영내 이동 자유를 위한 디지털 증명서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첫 소식 볼까요? 러시아 정부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다고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1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18일 페이스북에 안토노프 대사가 20일 러시아로 출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이 안토노프 대사를 소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두 나라의 향후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직후에 나온 거라서 눈길이 쏠립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에 방송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또 국가정보국장실 등 정보기관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최근 기밀 해제됐는데요.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난해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재선시키고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보고서는 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대리인들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고 음해하는 등의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일련의 활동을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도 일부 공개를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이 부통령 시절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는데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군요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윌리엄 코트니 수석 연구원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적국의 지도자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단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정부는 이달 초에 러시아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독극물 중독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결론 짓고 러시아 고위 관리 7명, 연구소와 보안 기관 5곳, 또 14개의 기업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8일로 이 제재가 발효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소환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 독극물 중독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일축하고 있고요. 또 미국 대선 개입 시도 의혹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면서 지금의 두 나라 관계 위기는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주미 러시아 대사 소환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러시아에 접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미국과 한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2+2 회담이라고 하는데 회담이 끝났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2+2 회담이 18일 열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첫 고위 관리의 한국 방문인데다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2+2 회의라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회의 진행 과정을 좀 볼까요?
네,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당초 11시까지 1시간 반 정도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논의가 길어져서 11시 20분 넘어서 끝났고요. 이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공동성명은 크게 양국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미한일 3국 동맹 등 지역 협력 그리고 범세계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대북정책의 검토 이행에서 양국의 완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지역 안보와 관련해선 중국 문제도 중요한데 논의가 됐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이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영내 점증하는 위협이라는 표현 등으로 수위를 낮춰 담았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행동 때문에 동맹국들 간의 공통된 접근법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조금 있다가 중국 고위 관리들과도 만날 예정이죠?
맞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에서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북한은 특별한 관계라면서 북한의 사실상 모든 정치, 경제, 무역이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네, 2+2 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뉴욕을 포함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2+2 회담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과 함께 걸으면서 갈등을 풀고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영내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 디지털 증명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EU 주민들이 영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디지털 그린 증명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내에서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것이 제한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EU 주민들이라도 영내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간다 해도 일정 기간 격리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자, EU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이나 여행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증명서라는 걸 아무한테나 발급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EU 주민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 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 또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한 사람들에게 발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EU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이라는 걸 도입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여행업계나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이 백신 여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여행업계 뭐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가 퍼진 탓에 이동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이 관광업 쪽에 특히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는 그동안 백신 여권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적극적인 나라도 있지만 또 백신 여권 도입 반대하는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현재 EU 안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만 이동이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명서를 주는 건 차별이라면서 백신 여권 발급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U가 이런 목소리를 의식해서 백신 여권이 아니라 발급 대상을 좀 더 확대한 디지털 증명서라는 걸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접종이 여행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EU 주민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다면서 디지털 증명서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들도 여행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쉽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증명서 발급하기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EU 회원국 정상들도 일단 이 방안에 합의해야 하고요. 또 다음으로 EU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실현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디지털 증명서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대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시효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애틀랜타 수사 당국이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숨지게 한 총격사건 용의자한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수사 진전 상황과 각계 반응 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도 워싱턴 DC가 본격적으로 주승격을 추진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은 16일에 일어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용의자가 지금 기소가 됐죠?
네, 기소 전 단계인 입건을 공식 진행했는데요. 애틀랜타 수사 당국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 씨에게 살인 혐의 8건을 적용했습니다. 롱 씨는 지난 16일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 일대에 있는 스파, 휴양시설 등을 비롯한 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을 벌인 직후에 붙잡혔는데요. 이 사망자 8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고 4명은 그중에 또 한인인데요. 아시아계와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애틀랜타 지역 한인 사회는 충격이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인 주민들의 대다수가 크게 놀랐고 특히 중소사업체의 업주들이 걱정이 큰 상태인데요.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인 매체 애틀랜타 K뉴스의 이상현 대표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인 차세대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60여 명이 모여서 래피드 레스폰스 팀, 그러니까 신속 대응 팀, 또 한국말로 하면 비상 대책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피해자들 좀 구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좀 모임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계속
이 모임에는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박병진 전 조지아주 국부 연방 검사장을 비롯해서 이 정관계에서 활동하는 주요 한인 인사들이 참가했는데요. 이 한인 2세 단체인 한미연합회, KAC 애틀란타 지부의 세라 바크 회장을 비롯한 젊은 층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틀란타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사건의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함께하겠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곳곳의 한인사회 그리고 아시아계 사회가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데 공조하고 연대하겠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7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라는 행사가 저녁 시간 동안에 동시에 열렸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한인과 아시아계 주요 정치인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 행사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죠.
네. 지역별로 한 2시간 동안 행사가 열렸는데요. 전반부 1시간은 대책회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시아계 대상 혐오와 폭력 사건에 대한 전국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이 뜻을 모았고요. 후반부 1시간은 촛불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최근의 혐오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미국 전역의 한인 사회 또 아시아계 사회가 함께 행동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한인과 아시아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같은 시각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만큼 절박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줬다고 이번 행사를 주도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알렉스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 커뮤니티 국장이 이날 저희 VOA에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사건 희생자의 대다수가 아시아계였고 특히 대부분 여성이어서 불안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인 여성 정치인인 태미 김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부시장은 아시아계, 특히 아시아계 여성들이 이런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 VOA에 밝혔는데요. 이런 연대 모임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 열릴 것이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한인 여성 정치인들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아시아계와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입장을 이날 각각 밝혔습니다.
네, 한인과 아시아계 여성들이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가장 큰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는 수백 명이 이날 저녁 대책회의와 촛불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한 1m 80cm씩 서로 거리를 둔 가운데 같이 살자라고 한글로 쓰인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여성 지도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네, 같이 살자 그만큼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한인과 아시아계 사회가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불안감,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충격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말했는데요. 법무대관과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고 애틀란타 조지아 지역당국의 지역과는 별도로 연방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애틀란타 총격 사건 짚어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아직 범행 동기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 앞서 아시아계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은 혐오 범죄, 증오 범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가 됐지만 이 수사 당국은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합동수사본부에 참가하고 있는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범행 동기를 살피는 중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네, 용의자의 진술도 공개가 됐더군요.
네, 이 성행위 중독을 용의자 롱 씨가 호소했다고 수사 당국은 이날 밝혔습니다. 이 스파와 안마업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걸로 여겨서 그걸 제거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게 당국이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과거에 롱 씨와 개활 시설에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인터뷰를 방영했는데요. 롱 씨가 성행위 중독 문제로 괴로워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업소들을 어떤 성적인 행위와 연관짓는 그런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키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업소들은 합법적인 휴양과 안마 등을 제공하는 곳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매 단속 대상에 오른 업소들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인사회 반응을 볼까요? 용의자 롱 씨의 이런 진술 어떤 반응입니까?
네, 더 강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의자의 성중독을 이번 사건의 동기로 보는 것은 왜곡이다라면서 명백한 증오범죄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증오범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언론들이 경찰 발표에만 의지해서 본질을 감추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한인과 아시아계 사회 외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범행 동기와 상관없이 아시아계 다수가 이번에 한꺼번에 희생됐다는 점에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딸인 얼스핀 목사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증오와 폭력으로 물든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아시아계 구성원들과 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직 대통령과 전직 고위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전직 고위 관리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반아시아계 폭력을 중단시키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총격범의 동기가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아시아계가 다수인 희생자들의 신원을 볼 때 반아시아 폭력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중요성이 커진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증거를 멈추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행동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족들을 기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이 유가족을 언급했는데요.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반응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수사당국도 유족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한인생자들의 대다수가 한국에서 혼자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어서 미국 내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지역의 아시아계 연합시민단체인 정의진전을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라는 단체 측은 유족 지원 등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이 워싱턴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요?
네, 이 워싱턴 컬럼비아 특구가 정식 명칭인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국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행정구역이지만 이 주처럼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가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관심이 모이게 된 배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사태 진압을 위해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이 방위군을 지원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그럴 권한이 시장한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방위군은 국내 비상사태에 부지사나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된다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위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군을 소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사태 다음날 자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시민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만 6천 명 DC 주민이 의회에서 단 한 표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는데요.
네, 워싱턴 DC는 연방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주와는 달리 워싱턴의 예산과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주민들은 연방정부에 세금은 내지만 연방의원을 선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가 아니니까 이 50개 주에 각각 2명씩 할당된 상원의원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연방하원은 어떻습니까?
하원의 대표를 보내기는 하지만 본회의에 표결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노어 홈스 노튼 워싱턴 DC 대표는 최근 BOA에 미국은 국가의 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앞서 워싱턴 DC의 주 승격 추진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하셨죠?
네, 이 노튼 대표는 30여 년 동안 DC의 주 승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993년 처음으로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했지만 큰 표차로 실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사당과 백악관, 연방정부 건물을 포함한 약 5제곱킬로미터의 공간은 연방지역으로 제외를 하고 17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새로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그래도 하원 문턱은 넘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이 관련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는데요. 노튼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DC의 주승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DC의 주승격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DC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 DC 지역에서 95%에 달했습니다. 만약 DC의 연방위원 선출권이 있다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부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공화당은 당연히 주승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DC를 새로운 주로 승격하는 대신 인근 메릴랜드 주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존슨 의원은 지난 200년간 모든 주는 인구가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6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작아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DC 주 승격안이 하원은 통과했고 올해도 이제 발의가 됐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22일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노튼 대표가 발의한 새 법안을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원에서도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하기 위해서는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상원의 의석수가 공화당, 민주당 50-50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보자면은 지지를 좀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측은 미국의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지지 여론 조성에도 나섰는데요. 이 DC의 자치권 획득을 위해서 UN과 유럽연합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전반기에 각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경제 성장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한 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GDP, the broadest measure of the U.S. economy, confirms continuing slow but steady growth.
현재 대부분 국가는 기준이 되는 해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를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커졌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경제성장률로 쓰고 있습니다. GDP는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냅니다. 특히 실질 GDP는 물가 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만든 지표입니다.
After 12 straight months of decline, the U.S. economy is on the mend, driven in part by rising home sales and the popularity of the government's cash for clunkers.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가 좋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라면 물가 상승분을 빼고 올해 국내 경제 전체가 작년보다 3%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개인 소득도 늘어납니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과거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부유해진 것은 장기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데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Japan's economy shrank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down 0.3% as domestic consumption slowed down.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연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분기별 경제 성장률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분기 성장률을 집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전년 동기 비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최근의 변화를 순발력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전분기 대비 방식은 최근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정책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 방식을 씁니다. 마지막 방법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기가 편하다는 것으로 미국이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경제 성장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영국 가수 베널스의 Someone to You, 너에게 소중한 사람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철수 명령을 거부한 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져간 전쟁터의 성인 에밀 카폰 군종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 지난 3월 5일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하와이에 있던 무명용사 유해에서 캔자스주 출신 에밀 카폰 군종신부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텔레비전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희생으로 찬사를 받던 전쟁 영웅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전했고, 공영방송 NPR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하와이 무명용사 묘지에서 그를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밀 조셉 카폰은 1916년 4월 20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자스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민와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이 깊었던 에밀은 1940년 샌트루이스의 켄리코 신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주 위치타 교구로부터 가톨릭 신부로 서품됐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는 1944년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미 육군 군종학교에 들어가 수련을 한 다음 장교로서 여러 군 부대에서 장병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2차 대전 중 1945년 카폰 신부는 인도로 발령을 받고 버마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에는 주일 미군 군종사제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그리고 캔자스주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카폰 신부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950년 7월 16일 1기병단은 최초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1사단은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북한군과 여러 차례 접전이 벌어졌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미군은 그때마다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카폰 데이와 그의 부관은 북한군이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미군 한 명이 낙오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전방으로 달려가 그 장병을 끌고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폰 데이는 나중에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9월 중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카폰 데이 부대와 유엔군은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했습니다. 10월 9일 8연대는 38선을 넘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카폰 부대는 뒤를 이어 중국과의 국경선 80km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폰 신부는 포화 속에서 부상자를 구출하고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고백성사를 들으며 집차 위에 흰 보를 깔고 미사를 올렸습니다.
카폰 신부는 강론에서 하느님이 주신 평화란 고통 중에도 있고 전쟁 중에도 있다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Peace which God gives is a gift which exists even in suffering, in want, or even in time of war.
미사 도중 적의 포화에 집차가 파괴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총탄이 난무하는 중에도 숨을 거두는 장병을 위해 임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가 집으로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살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덕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북으로 진격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부딪혔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약 2만 명의 중공군은 운산 부근에 있던 제8기병연대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상부에서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8연대는 각기 험로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대대 병력 800여 명은 고립됐습니다.
중공군은 고립된 3대들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카폰 대위는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참호를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끌고 올 수 없을 때는 구덩이를 더 깊이 판 다음 총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카폰 대위에게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카폰은 부상병들을 도와야 한다며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카폰 대위는 부상병들을 보살피다 중공군과 부딪혔습니다.
같은 부대원이었던 허버트 밀러도 죽음의 위기에서 카폰 신부가 자신을 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laying in a ditch, wounded. This American come across the road and
다리에 부상을 입고 참호 속에 쓰러져 있던 중 적군이 다가와 그를 사살하려 했는데 카폰 신부가 목숨을 걸고 적군의 총을 밀쳐내며 부상한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카폰 신부는 심지어 교전 중에 다친 중공군 장교까지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카폰 대위는 적의 총탄이 퍼붓는데도 거의 40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1950년 11월 2일 카폰과 동료 병사들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들은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며칠 동안 140km를 걸어 운산 북쪽 산막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카폰 대위는 휴식도 마다한 채 들것에 부상병을 나르거나 어깨에 부축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영양실조, 질병, 온몸을 기어다니는 이 극도의 한파 속에서 어떤 때는 하루에 12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중공군은 사상교육을 강행했습니다. 카폰 신부는 인내와 예의를 갖추어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폰 대위는 부상한 동료 포로들의 옷을 대신 빨아주었고 목숨을 걸고 밤이면 몰래 중공군 창고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다 굶주리는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폰 대위는 중공군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극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어 겉옷도 뺏긴 채 영하의 기온 속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카폰 신부는 폐렴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중공군은 그를 불결하고 난방도 안 되는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 극도로 허약해지고 병든 카폰 신부는 1951년 5월 마지막으로 부활절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23일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카폰 신부와 함께 지냈던 전우들과 생존 포로들은 그의 위대한 희생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전선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정신은 이렇게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폰 신부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자들과 함께 압록강 가까운 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호놀룰루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유해를 분석하던 중 에밀 카폰 신부의 치아 기록과 DNA가 고향에 살고 있던 카폰 신부의 동생 유진 카폰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사자 확인국은 카폰 신부의 조카 레이 카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해는 1956년경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카폰 씨의 아들 레이 카폰 씨는 큰아버지의 유해가 70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이 됐다는 보도에 감격을 억누를 수 없다며 이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 카폰 군중 신부는 그의 생전과 사후에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 즉 영예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Father Capon has been called a shepherd in combat boots. His fellow soldiers who felt his grace and his mercy called him a saint.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폰 신부가 전쟁터의 목자로 불리우고 있다며 그의 선함과 자비를 겪은 동료 병사들은 그를 성인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출신 교구인 위치타 교구는 오랫동안 그의 15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 추존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정이며 이제는 그의 기적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IL 카폰 신부의 용기와 믿음, 지도력은 수천 명의 미군들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위협과 세뇌 공작에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철수 명령도 거부한 채 전선에 남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진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벌린 here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의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쿵푸 팬더 3를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아버지와 재회한 쿵푸 팬더 4는 아버지와 함께 팬더 마을로 가서 다른 팬더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시 새로운 악당 카이의 등장으로 4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보통 justice is served, justice has been done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뜻은 proper punishment is given, 즉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준다, 즉 정의가 실현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하면 정의가 곧 실현될 거야, 정의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악당의 등장으로 포는 이제 덤벙거리고 놀고 먹는 게 행복인 팬더 친구들에게 쿵푸를 가르쳐야 합니다. 포는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데요.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의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은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